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에밀리 오스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여우한테 쫓기는 토끼처럼 심장이 뛴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난 괜찮다, 괜찮다고 대낸다. 난 괜찮아. 누군가 가슴 위에 앉아 짓누르는 것 같지만 괜찮다. 비타민 D병을 열어 입에 두 알을 넣고 씹는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소리 내어 말해보지만 말도 안 된다는 걸 안다. 적어도 5분 동안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들은 이건 그냥 불안 증세일 뿐이라고 한다. 이게 그냥 불안이라고? 진짜 심장마비면 어쩌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누른다. 남자 목소리가 응답한다.
원격 진료 서비스입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전화를 끊고 119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지금 발작이 왔어요.
응급실로 가세요.
너무 자주 갔어요. 계속 헐떡이며 설명한다. 간호사들이 다 제 이름을 알아요. 이상하잖아요. 다시 갈 순 없어요.
이미 응급실에 가서 의사를 만나보신 건가요?
심장마비인지 공황발작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가슴을 움켜쥔다.
자세를 바꾸면 통증이 더 심해지세요?
확인해볼게요. 차가운 욕실 타일 위에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다. 빠르게 뛰는 내 심장에 귀를 기울인다. 쿵, 쿵.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황발작 같군요. 불안장애가 있으신가요?
그런가 봐요. 가슴 통증이 조금 물러나는 것 같다.
지금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남자가 묻는다. 그쪽이요. 그가 웃어버린다.
그 오래된 서정일은 요즘 어떠니?
엄마가 도자기 접시에 으깬 감자를 듬뿍 퍼주며 묻는다. 잘렸어. 포크 한가득 감자를 떠내 입에 넣으며 마지못해 고백한다. 어디선가 인간은 감자만 먹고도 살 수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인간이 단백질을 만들고 세포를 재생하고 질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감자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잘렸다고?
아빠가 살에 들린다.
아니, 그 뭐 때문에 너를 잘라?
하지만 권장량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하루에 감자를 대략 25개쯤 먹어야 하는데 그랬다간 칼슘 결핍에 시달릴 거다.
길다. 왜 잘렸냐고.
감자만 먹어선 건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빵이나 사과만 먹는 것보다는 오래 살겠지.
안 들리니?
아빠가 내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든다.
뭐라고?
왜 해고됐냐고.
아빠 얼굴이 약간 붉어진다.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대답한다. 다섯 번 연속 출근하지 않아 해고됐다는 걸 잘 알고는 있지만.
책이나 뭘 훔치다가 걸린 거 아냐?
남동생 일라이가 놀린다.
다른데 이력서는 넣고 있고.
일라이에게 받아치기도 전에 엄마가 물어본다. 거짓말. 내 실직 소식의 식탁은 얼마간 조용하다. 엄마가 한숨을 쉰다.
와인 한 병 딸까?
안 돼.
내가 서둘러 말한다.
뭐?
아빠가 쳐다본다.
왜 안 돼?
왜냐면
나는 고집을 부린다.
내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부러진 팔을 들어보인다.
네가 약을 먹고 있어서? 사고도 별거 아니고 별로 안 다쳤다며? 많이 다친 거야?
아니.
그런데 우리 전부 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아빠가 코웃음 친다.
응, 안 돼.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아빠가 교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희가 잘 다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15살 때 부모님이 학교로 호출됐다. 나는 이틀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다. 우리 반 현장학습 날이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친구 잉그리드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다. 여자애들 한 패거리가 와서는 자리에서 비키라고 했다. 나는 순순히 일어나려고 했는데 잉그리드가 거부했다. 그 애는 내 손목을 잡고 말했다.
우린 절대 안 옮길 거야.
자리를 뺏으려던 여자애들이 우리를 레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잉그리드가 레즈비언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 친구였고 그 때문에 종종 오해받았다. 세상엔 언제나 그런 식의 오해들이 있다. 버스에 있던 애들 전부 우릴 쳐다봤다. 웃고 있었다. 브랜든이라는 남자애가 레즈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레즈비언이라고 놀리는 거 그만둬!
마침내 현장 인솔 교사인 캠프 선생님이 나타났다.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 줄 아니?
여자애들은 마지못해 우리 바로 앞자리에 앉았다. 잉그리드는 잔뜩 화가 나서 그 애들 머리카락 끝에 라이터를 가져다 댔다.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걔들 머리카락 끝이 조금 타서 버스 안에 탄내가 진동했다. 캠프 선생님은 우리만 교장실로 보냈다. 애초에 시비를 걸었던 애들은 그냥 뒀다. 잉그리드와 교장실로 걸어가면서 캠프 선생님이 그 패거리를 달래주는 걸 봤다. 선생님은 아이들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무서웠겠구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는 한바탕 설교를 늘어놨다.
이 다음에 네가 크면 말이다. 스쿨버스에서 괴롭히는 멍청한 여자애들보다 나쁜 일도 얼마든지 있을 거야. 그럴 땐 최대한 물러나 있어야 해.
내가 불붙인 게 아니라...
상관없어. 끼리끼리 노는 거야. 잉그리드라고 했냐? 사람들 머리카락에 불붙일 생각하는 애랑은 어울리는 거 아니야.
걔들이 우리한테 먼저...
시끄러! 못 본 척하고 넘어갔어야지.
엄마는 입을 닫고 있었다.
KBS 오디오북
밖에서 온갖 사이렌 소리가 한꺼번에 울리고 있다. 얽히고 설킨 요란하고 적대적인 하모니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한다. 어느 여름날 내가 해변에서 잠들자 일라이는 내 몸을 목까지 모래에 파묻었다.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깨어났다. 일라이가 꺼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다. 지금 딱 그런 느낌이다. 침대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 발을 마구쳐 이불을 걷어낸다. 온몸 구석구석 나뭇잎을 다 끌어모아 일어선다. 창틀 안쪽으로 오렌지색 불빛이 어른거린다. 다가가 내다보니 길 건너편 집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여러 대가 앞마당에 늘어선 상태였다. 창가에 서서 불타는 이웃집을 내려다본다. 불길이 2층을 집어삼켰다. 지붕을 뚫고 타오른다. 집안에 아무도 없어야 할 텐데. 나는 창문 안쪽을 차례로 훑는다. 사람 형체가 있는지 살핀다. 위쪽 창문은 불길에 휩싸였다. 샛노랗게 타오르기만 할 뿐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1층 창문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나는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두드리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킨다. 소방관들이 화염에 물을 뿌리고 있지만 불길은 맹렬하다. 곧 지붕이 무너질 것만 같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뒤덮고 있다.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게 아니어야 할 텐데. 공포가 파고든다. 호수가 물을 내뿜는 걸 보며 불길은 잡히고 있다고 혼잣말한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 뭐라고 하는 거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창문을 연다. 11월 말의 밤 공기는 불길 탓에 따뜻하다. 화재 현장의 매캐한 냄새가 창을 타고 넘어온다.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 세운다.
고양이는 어딨어? 고양이 나왔어?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사라진 고양이를 찾으려고 어둠 속을 훑는다. 집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이 시야를 가려 수색이 쉽지 않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든다. 잠옷차림으로 서서 이 난리를 지켜보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있다. 어떤 남자는 아이를 목말 태우고 있다. 썩어가는 갈매기 사체에 박힌 노란 눈이 일광욕을 하는 나를 바라보았다. 일라이가 나를 모래에 파묻었던 날이다. 8월 중순이었고 나는 9살이었다. 부모님이 우리를 스탠리 항구에 데려갔는데 갈매기 사체가 바로 가까이 있는 줄 모르고 비치 타월을 깔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살아있는 갈매기들이 죽은 갈매기 사체를 찾아온다는 걸 알아차렸다. 나는 갈매기들이 죽음을 애도하러 온다고, 내가 애통하게 그지없는 갈매기 장례식을 목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갈매기 사체를 발견한 아빠는 말했다.
역겨운 바다의 쥐새끼들이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한가 보구만.
저 건너집 정말 안 됐죠?
현관문을 잠그고 있는데 옆집 여자가 다가와 말을 건다. 나는 여자를 멀뚱히 쳐다본다. 분홍색 목욕 가운 차림에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다.
그러게요.
도대체 이 여자는 왜 복도를 서성이고 있는 걸까?
아파트에 살기가 무섭다니까요.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을 잇는다.
이웃들이 건조기 필터는 비우는지 촛불은 끄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아, 집에 소화기는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당연하죠. 나는 거짓말한다. 어떤 무책임한 인간이 집에 소화기도 안 두고 살아요? 내 인생이 지난 4시간을 소화기 파는 가게를 찾는 데 쏟아부었다. 가게 세 군데를 돌고 판매원 5명에게 말을 붙인 끝에 거의 한도에 다다른 내 신용카드로 60달러짜리 최고급 소화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제 이 반짝이는 소화기를 집에 몰래 들여놓겠다고 나는 절로 튀어나오는 짜증과 욕설, 때려치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다. 멀쩡한 한쪽 팔로만 이러고 있다. 혹시 옆집 여자가 이 꼴을 보고 내 거짓말을 알아채진 않을까 걱정이다. 자기 목숨을 지켜주려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지. 땀범벅이 된 소나기에서 소화기가 조금씩 미끄러진다. 그걸 떨어뜨리고야 마는 나를 상상한다. 소화기가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가 바닥을 뚫고 떨어진다. 우직근 하는 엄청난 소음. 누군가의 집 천장을 뚫고 들어가 공중에서 곤두박질해서는 어떤 불운하고 무고한 희생자의 머리통에 쿵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그 순간 옆집 여자가 분홍색 목욕가운 차림으로 튀어나와 나를 그리고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야 마는 상상. 현관문을 열려고 더듬거리다 열쇠를 두 번이나 떨어뜨린다.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서서 나는 발을 뒤로 걷어찬 문을 꽝 닫고 2.3kg짜리 소화기를 어질러진 침대로 내던진다. 소화기는 곧장 스프링 매트리스를 딛고 튕겨올라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낙하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달려가 피해 상황을 확인한다. 소화기는 어젯밤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TV 리모컨 바로 위로 떨어졌다. 손상된 리모컨을 살펴본다. 한가운데 금이 갔다. 버튼 5개는 플라스틱 안쪽으로 쑥 들어가 더 이상 누를 수 없게 됐다. 괜찮아. 지금부터는 TV로 가서 채널을 바꾸면 되지. 나는 나를 다독이며 리모컨을 다시 바닥에 던진다. 내장을 토해내듯 건전지가 튕겨나간다. 건전지가 바닥을 굴러가는 곳을 보다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본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내가 또 뭘 해야 하지? 건조기의 먼지 필터를 점검한다. 집에 있던 양초 두 개를 내다버린다. 가스레인지 전원을 뽑아버린다. 오븐 아래 달린 서랍을 열어본다. 우편물과 종이가 잔뜩 쌓여있다. 그동안 대량의 가연성 물질을 이렇게 쌓아두고 살았다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가 분명해진다.